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야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순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에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으로 수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솔로몬 왕의 그 영화와 그 시대에 누렸던 이 평화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확실한 영광과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됨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체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림자가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증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는 그림자이고 실체의 완전함을 드러내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왕국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또 평안과 아름다움을 한쪽 측면에서는 나타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솔로몬 왕국의 어두운 그런 면들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은 이제 새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그 내각의 장관들을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4절과 5절에 보면 노동을 관장하는 노동 감독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 정도 되는 직책일 텐데 다윗 왕 때는 없었던 그런 장관이고 또 열두 지방을 관장하는 두령들이 있었고 그 열두 지방 관장을 관할하는 두령으로서 아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전국을 열두 지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관장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따라서 나눈 그러한 그 분할이 아니고 큰 그 광활한 지역을 행정 편의 구역상으로 이렇게 열두 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리던 그런 열두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열두 지방으로 나누게 된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둠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결국 솔로몬과 그의 사람들이 그 먹을 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열두 지방의 그 분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과 그의 나라에 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열왕기 상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게 하는데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포로기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익숙하게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왕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나라의 그 지경도 크게 확장되어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근데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까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포함하는 그런 가장 그 광대한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가 애굽에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가장 큰 지경을 갖게 되고 거기에 더하여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이 살았더라. 하나님의 평안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있게 되었고 나라의 경계가 크게 확장되었고 그래서 많은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가 솔로몬 시대에 임하게 되는 이 그림은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뜻하는 구약적인 표현인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맛보는 것을 표현하는 구약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번영과 평화를 실제적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앗수르는 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군사적인 힘이라든지 다윗 왕의 어떤 전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원수들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애굽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아수르가 국력을 하나로 모아서 확장 정책을 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부적인 문제에 휩싸여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그런 세력이 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과 또 풍성함과 이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이 모든 번영과 또 평화와 또한 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다윗의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영화와 부귀와 평강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왜 이와 같은 많은 병거와 마병과 또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군사적인 정책들을 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번영과 평안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이 모든 평화와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부귀는 그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유지시켜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주셨는데 그 축복이 한 세대가 끝나갈 쯤에 다 깨트려지고 말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이 모든 그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면 솔로몬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한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사력을 그가 키우기 시작했고, 또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왕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지금 이 열왕기상 4장의 이 어두운 부분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이 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미 이제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을 구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왕이 될, 장차 왕이 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지침이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지금 솔로몬은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역행하고 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많은 병거와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정책을 합니다.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의 공주, 바로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이 호화로운 삶,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열두 지방으로 나누고 그 1,000명의 부인과 그들을 수행하는 그 신하들, 그러면 뭐 한 몇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호화로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백성들을 고역으로 몰아넣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부친이, 그러니까 왕의 부친은 지금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그 나라와 번영과 그 평화가 그 자신의 어리석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 깨트려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또 그의 손자 대대손손을 통해서 유지되고 그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의 선물들, 축복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수단들을 간과했을 때 그 모든 축복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지혜라는 말과 또 많은 총명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그 구약신학자 글리슨 아처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가 무엇인지 많은 총명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정의하면서 이 지혜와 총명은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능력인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의무와 방종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또한 잠시 잠깐의 특별한 매력 있는 것과 영원한 가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의 의미고 많은 총명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이 축복을 솔로몬 당대에는 빼앗아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죠? 그것은 다윗 왕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 다윗 왕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빼앗아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 이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지혜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전파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은혜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이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신 그 이유를 솔로몬과는 상관없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결국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솔로몬이 이와 같이 지혜롭고 이와 같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솔로몬이 그 인생 그 최대의 그 업적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최대의 업적이 뭐죠?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는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도 주신 것이고 그에게 재능도 주신 것이고 그에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 4장 설교의 제목이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까? 라는 그 타이틀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마지막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나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많은 부가 또 많은 그런 열국들과 둘러싸여 있지만 평화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런 양면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에게 축복을 주신 그 모든 부귀와 평강과 재능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갔고 그래서 그 축복이 자신의 시대 가운데 끝마쳐지고 그의 아들 시대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로 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그 축복이 단절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과 지혜와 재능과 모든 소유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조상들에게 또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성취시키셨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 축복들을 솔로몬이 충분하게 그렇게 경험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을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인정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